히브리서 16번 메시지 그리스도의 동반자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반자들, 즉 단체적 동반자에 대해서 다루기로 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제들, 즉 많은 형제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두 장은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맏아들의 많은 형제들이 나와 교회를 이루었음을 계시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신의 표현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정하신 후사를 얻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또한 구원의 원수와 하나님의 맏아들과 인자를 소유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의 많은 형제들과 동반자들, 즉 정하심을 입은 후사와 연합된 후사들을 소유합니다. 이 모든 후사들은 유일한 후사의 동반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의 출현은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입니다. 어느 날 새 예루살렘에서 이것은 충만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거기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충만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현을 볼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전능한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 새 예루살렘에는 아버지와 어린 양이신 아들과 생명의 강물인 성령의 흐름이 있을 것입니다. 맏아들의 많은 형제들과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또한 거기 있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만유의 주와 원수와 대제사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성곽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이요, 안식이요, 좋은 땅이요, 많은 강을 건넌 후에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얘기하는 동안 내 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이상을 봅니다. 아,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개인의 구원, 죄사함뿐 아니라 모든 것을 소유합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의 축소형으로서 이것을 통해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정경을 투시할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하게 나타날 모든 것을 우리는 오늘 교회 안에서 축소형으로 소유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가 영광 안으로 안식 안으로 들어갔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올 충만한 것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 안에 좋은 땅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오늘날의 모세이십니다. 그는 더 나은, 더 높은, 보다 뛰어난 모세이십니다. 그는 또한 우리의 아론이시요 참 여호수아시며 우리는 주님의 갈렙이요 동반자요 동료요 친구들입니다. 3장 14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에서 이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부적합한 번역입니다. 동참자와 동반자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침 식사에 동참자라는 것은 아침 식사를 즐길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어떤 기업의 동반자라는 것은 그 기업의 공동 소유주임을 의미합니다. 영어의 이 두 단어가 헬라어로는 같은 말이기 때문에 성경 번역자들은 헬라의 정확한 뜻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흠정역에서는 히브리서 3장 14절을 그리스도의 동참자라고 번역하여 큰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문맥에 따르면 여기서의 헬라어는 동참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감을 다룹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형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며 갈렙은 이 일에 있어 그의 동반자였습니다. 우리는 갈렙을 여호수아의 동참자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갈렙이 여호수아를 누린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소유함에 있어 여호수아의 동료요, 친구요, 동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의 참 여호수아요, 우리는 그의 갈렙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그의 동참자가 아니라 그의 동반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그의 동참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주님의 동반자들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동참자일 뿐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동반자임을 말해야 할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동반자로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하며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정하신 바 됨,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큰 역사를 갖고 계십니다. 이 역사의 목표는 영광스러운 표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표현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목표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온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스러운 표현을 이루는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정하신 바 되었습니다. 그는 이 기업을 운영하도록 정하신 바 되었습니다. 그는 영원전의 이 일을 위하여 정하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는 영원전에 예정하신 바 되었고 시간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기름 부음은 하늘에 속한 거룩한 임무를 맡기는 대관식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이 예정하신 후사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그 일을 수행하도록 임명하셨습니다. 성령이신 하나님은 자신을 이 예정하신 후사 위에 기름으로 부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동반자들인 우리는 주님의 기름 부음에 있어서도 동반자들입니다. 그는 영원전에 예정되었고 시간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은 우리를 포함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시편 133편에서 대제사장인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온몸에 흘러 옷깃에까지 흘러내린 것을 보기 원합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몸에 모든 지체들이 그의 기름 부음을 함께 나눔을 의미합니다. 동참자들인 우리는 유일하신 후사의 기름 부음을 함께 나눕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기름 부음은 대관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의 대관식에 동참합니다. 이 하늘에 속한 거룩하고도 영원한 대관식에 있어서 우리는 그의 동반자들입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얻었고 그의 동반자들인 우리도 그와 함께 그것을 나눕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직분에 들어간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동참자들일 뿐만 아니라 그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동반자들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저도 그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은 영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이제 이러한 역사에서 주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동참자들의 그를 누린 간증을 많이 들어왔지만 그리스도의 동반자에 관한 간증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교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동반자들로서 그의 역사에 동참했다는 간증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대학에 가서 높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는 기름 부음을 입은 후사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후사들이요, 동반자들로서 그와 함께 동역하고 그 역사에 참여합니다. 그의 직분은 또한 우리의 직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은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을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아들이 하나님이심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오직 한 분입니다. 이 메시지를 읽는 사람 중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잠재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히 세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 진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깊은 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가진 세 하나님에 대한 관념, 즉 소위 삼위일체 관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전통적인 교훈을 잊어버리라고 당부합니다. 한 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는 아버지요 아들이요 성령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다른 세 하나님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임을 증명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유에서 나신 아기가 전능한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두 구절은 우리에게 난 아기가 전능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전통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기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9장 6절의 첫 번째 구절만 믿을 뿐은 두 번째 구절은 믿지 않는 점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들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불리운다는 것에 감히 접근하지도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자기네의 전통적인 관념에 맞도록 왜곡시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총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총명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것은 우리의 이해를 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조차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들 자신에 대하여조차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혼, 영, 마음, 생각, 의지, 감정, 양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어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통적인 교리는 잊어버리십시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지난 세기 말부터 그리스도에 관한 이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풀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만 겸손히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그것이 우리 관념에 적합하건 안 하건 간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아기가 전능한 하나님이요 아들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말하며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형제회 교사들 밑에서 그들의 성경 지식에 의해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아들에게 기도하지 말고 성령의 권능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성령께 기도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 아래에서는 우리가 주 예수께 기도할 수 있지만 자주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후에 주님은 저를 워치만 이 형제님과 함께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중국 내지 선교회에서 온 한 중국 전도자를 초청하여 우리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서 그 설교자는 주 예수님을 성령과 다른 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설교자가 계속 주 예수가 성령이라고 말했을 때 이 형제님은 아멘 하셨습니다. 그 집회 후에 저는 이 형제님께 갔었습니다. 그때 그는 우리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하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취해야 할 것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있어 하나의 개벽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형제회의 가르침의 강을 건너 진리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후 오래지 않아 이 형제님은 우리 몇몇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오늘 주 예수님이 성령이심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10절에서의 그는 다음 구절에서의 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 눈은 열렸고 빛이 빛이었습니다. 17절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것이라고 말했고 20절에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두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분명히 한 분입니다. 이 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님입니까? 혹은 성령님입니까? 두 분 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분은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우리에게 주 예수님이 성령이실 뿐 아니라 아버지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빌립이 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빌립이 주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을 때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아버지는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형제님은 투옥당하시기 전에 1056곡이나 되는 많은 찬송가를 출판하셨습니다. 우리의 찬송가 중에 있는 몇몇 뛰어난 찬송들은 그 책에서 취한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490장은 이 형제님이 작사하신 것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중 한 곡에서 다섯째 소절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전에 당신은 아버지라 불렸지만 이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당신의 또 다른 형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당신 자신입니다. 중국 원문은 영어로 된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여 이전에 당신은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성령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곧 성령이라는 진리를 내가 어디에서 이끌어내는지 알 것입니다. 이 진리는 저 자신의 체험에 의하여 익힌 바 되었고 연단되었고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제가 거듭 말하거니와 우리는 교리를 주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체험을 주의합니다. 1장 8절 9절에 있는 하나님이여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들을 가리킵니다.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또한 사람이므로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원의 원수. 앞서 달리는 자여 개척자이신 주는 안식과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셨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사는 구원의 원수로서 죽음과 부활을 거쳐 안식과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개척자로서 앞서 달리는 자로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는 앞서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셨고 안식과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쓰시고 우리 구원의 원수가 될 자격을 갖추고 우리를 이끌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여 안식과 영광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의 동반자들은 우리는 그와 함께 그가 성취하고 얻은 것을 누린다. 하나님은 이 유일한 후사에게는 장례단체의 연합된 후사들이 필요하다고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일한 후사가 단체에 연합된 후사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표현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연합된 후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광은 더욱더 넘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을 상기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 하나만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단 한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여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이 땅을 취하러 왔다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비록 그것이 가능했을지라도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는 적어도 200만의 사람들이 그를 따라 행군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두렵게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후사 한 명이 아닌 단체의 후사들의 군대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만으로도 똑같은 이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거기에는 영광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 군대가 여리고를 돌아 행군했고 모든 마귀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의 영광스러운 획득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영광스러운 입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우리에게는 원수, 참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나안 땅을 취하는 데 있어서 그의 동반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동반자가 되기 전에 먼저 그를 누리는 동참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를 누리고 그의 동참자가 될 때에 그의 칭호는 그리스도가 아닌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동참자들입니다. 그러나 원수일 때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성령은 아닙니다. 그가 우리의 누림이 될 때 그는 성령입니다. 그가 우리를 인도하는 원수일 때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다른 명칭들 때문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보여준 바와 같이 히브리서의 첫 두 장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또한 원수시요 대제사장이십니다.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를 보내신다고 한 스가랴 2장과 비슷합니다. 만군의 주는 보내시는 자인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의 첫 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아들로 말씀하셨으며 마침내는 이 아들이 하나님이여 라고 불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그가 우리 구원의 원수이며 우리의 대제사장임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일입니까? 우리 원수이신 그는 그리스도요 우리의 누림이신 그는 성령이십니다. 그가 앞장서 행군하실 때 그는 우리의 원수이십니다. 그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만족과 양식이 되실 때 그는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참자들이요 동반자들입니다. 주님을 누릴 때 우리는 주님의 동참자들입니다. 그를 따를 때 우리는 그의 동반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동참자들입니까? 이 말은 역경에 처할 때일지라도 그를 누리며 그의 풍성과 공급을 나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같이 주님을 누린 후 그런 앞장서 가는 원수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동반자들로서 그를 따릅니다. 그가 행군할 때 우리도 그와 함께 행군합니다. 그는 원수시요 우리는 군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그의 안식에 들어가며 그의 영광 가운데로 이끌릴 것입니다. 오늘날의 여호수아와 갈렙, 구원의 원수이신 그리스도는 참 여호수아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그 땅을 소유하도록 합니다. 그의 동반자들인 우리는 참 갈렙들로서 그와 함께 그 땅을 차지합니다. 어떻게 가나안을 차지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 대한 한 가지 낮은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성도가 죽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찬송가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존 본연도 철로 협정에서 가나안 땅을 그와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안에 생명 있는 사람들, 소위 영적인 사람들은 가나안을 삼층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마귀, 거인들, 대적들, 가나안 사람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삼층천에는 대적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하늘로 해석하는 낮은 관념을 배격했습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사람들도 가나안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말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나안 땅이 공중, 하늘, 즉 주관들이나 권세들이나 악령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가나안 땅이 곧 하늘이라는 관념에 만족하지 않았지만 주님을 찾는 어린 자로서 가나안이 가나안 사람들과 주관들과 권세들로 가득 찬 하늘이라는 관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난 후에 저는 이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가나안이 악령들이 있는 하늘이라면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말하는 요점은 그리스도의 역사가 가나안의 좋은 땅을 얻고 소유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좋은 땅이 없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업은 가나안의 좋은 땅을 취하고 소유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 자신이 충만히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경영자가 되고 우리는 그의 동반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업에 있어서 그의 동반자들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직임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직분을 부담하며 그와 함께 그 땅을 취하고 소유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합니다. 마침내 이 땅은 영광의 땅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그의 동반자들입니다. 동참자가 되는 것은 동반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동참자들 뿐만 아니라 그의 동반자들입니다.